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도요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고요. 한 해 여행시 또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첫 순서로는 역사 속의 여성 선고자를 소개하면서 현재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을 매칭해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역사를 쓰는 여성 히스토리 메이커 순서입니다. 지난해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180여 명이 산불 피해로 목숨을 잃었고요. 미 의회 자료에 따르면 연간 총 경제적 손실은 3,940억 달러에서 8,9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2에서 4%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 중 서부 지역은 매년 산불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서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도 엄청난 산불 피해가 발생했죠. 현재 마우이 섬 중심부는 개방됐지만 섬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를 꼽히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지난해 섭씨 43도가 넘는 날씨가 30일 이상 계속된 가운데 약 580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러한 자연재해를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라고 지적합니다. 석탄과 석유를 연료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여성은 이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은 미국인 여성 환경보호운동가입니다. 첫 번째 여성 만나보시죠.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해온 길은 놀라운 진보를 가능케 한 너무나 편안하고 평탄한 고속도로였지만 그 끝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1958년 1월 미국의 한 여류 생물학자는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는다. 편지에는 정부가 지난 여름 해안 지역에 모기를 없애기 위해 살포한 살충제로 모기가 아닌 새와 벌들만 죽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보낸 친구는 뉴스 편집자였고 자신이 관찰한 사실을 세밀하게 추적 조사한 결과를 신문에 기고하고 사본을 이 생물학자에게도 보냈던 것이다. 친구의 편지를 받았던 이 여성은 다름 아닌 현대 환경운동의 선구자로 유명한 미국인 여성 레이첼 카슨 박사였다. 카슨 박사는 친구의 편지를 계기로 1962년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세상을 바꿔놨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생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였던 레이첼 칼슨입니다. 환경운동가로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 영향력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네, 자, 이 레이첼 칼슨이라는 인물이 수식어가 참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현대 환경운동의 선구자라고 불리고요. 또 생태학 시대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인물인데 타임지가 뽑은 20세기를 변화시킨 백인 명단에 오르기도 했고요. 자,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생물학자, 작가 그리고 환경운동가였던 레이첼 칼슨 씨는 1907년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작문 실력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꿈도 소설가가 되는 거였다고 하네요. 네. 자, 겨우 10살밖에 안 된 때 쓴 소설이 어린이 잡지에도 실렸다고 하는데 카슨 씨는 펜실베이니아 여자대학교, 현재 이 체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나중에 생물학에 관심을 두게 돼서 동물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펜실베이니아 여자대학 학생 중에서 과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뭐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고 하네요.
네.
카슨 씨는 매사추세츠주의 우즈홀 해양생물연구소에서 해양과 그 생태계에 관해 연구했고 존 서킨스 대학교에서 해양동물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는데요.
네.
볼티모어 선지에 자연사에 관한 기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은 그녀가 1930년대 중반 워싱턴의 연방정부 수자원 연구소에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연방 공무원으로 일을 했군요.
네.
당시 활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카슨 씨는 1936년에 미 어류국의 생물학자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곳에서 두 번째로 고용된 여성이었는데요.
네.
공무원 시험에서 모든 지원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 카슨 씨는 물속의 로맨스라는 해양생물에 관한 짧은 라디오 프로그램 시리즈를 만드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과학적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팸플릿과 다른 대중지학적 자료들을 쓰던 카슨 씨는 모든 출판물을 감독하는 편집장으로 승진하는 등 15년간 연방정부에서 일하며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류국에서 쌓았던 경험이 또 작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어류국에서의 경험은 카슨 씨 자신에게 이 1950년대 전업 자연작가로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월간지 애틀랜틱에 바다 생물에 관한 글을 썼고 이에 따라 어느 출판사로부터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그 결과 1941년 첫 저서 해풍 아래서를 출간했죠.
네.
카슨 씨의 과학적 전문성과 문학적 능력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보고 작가 활동은 당시에는 매우 드문 사례였는데요.
네.
이런 활동이 그녀가 환경운동가로서 입지를 굳히고 큰 역할을 하는 성공적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자, 그녀의 주요 작품인 침묵의 봄이 일으킨 반향을 보면 그녀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시사합니다.
네, 사실 레이첼 카슨을 말할 때 이 침묵의 봄은 빼놓을 수가 없는 화두인데요. 앞서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책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네, 1962년에 출판된 침묵의 봄은 당시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화두가 됐었습니다.
네.
비료와 농약의 환경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죠. 자,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특히 DDT가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문서화하고 있는데요.
네.
논문과 문학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매체인 그레이드 세이버에 따르면 책의 시작 부분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가루로 인해 식물, 벌, 어린 동물, 심지어 강까지 독사해된다고 묘사합니다.
네.
이는 인간이 화학물질과 기술적 발전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개발해왔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네.
자, 이 책에서 카슨은 살충제의 독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는데요.
네.
자, 살충제가 동물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살충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오히려 그 독성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카슨은 화학산업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공공당국이 이러한 산업의 마케팅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비판하죠.
네.
카슨 씨는 살충제 사용이 환경에 독을 퍼뜨려 동물과 인간 모두에게 심각하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으로 자연세계가 영구적으로 침묵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또 짧지 않은 연구 기간을 거쳤다고 하죠?
맞습니다. 카슨 씨는 비행기에서 뿌리는 DDT로 인해 많은 새와 물고기들이 죽는 현상을 목격했고 이에 관해 4년 동안 연구하고 글을 썼습니다.
네.
이 침묵의 봄은 환경을 다룬 저서로 환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우선 침묵의 봄은 60만 부 이상 팔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책 출간 이후에 살충제 제한 법안이 40여 건이나 상정됐고요.
네.
1963년 케네디 정부에서는 환경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 주에서 DDT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어 1969년 미국 의회는 국가환경정책법안을 통과시켰고요. 1972년 이 법에 따라 미국 연방환경보호청 EPA가 이 DDT 사용 금지 조처를 내리게 됩니다.
네.
이 환경보호청 EPA라는 정부기구가 창설된 것도 레이첼 카슨이 주도했던 환경운동의 산물이라는 평가도 있죠.
네.
자, 하지만 살충제 기업들과 일부 언론은 그녀를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혐의까지 제기하기도 했죠.
네.
환경보호를 하느라 개발도상국의 말라리아 모기 퇴치에 필요한 DDT의 사용을 방해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카슨이 사망한 해가 1964년이더라고요. 책을 출간한 게 1962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변화를 목격하지는 못했네요.
맞습니다. 자, 이 카슨 씨의 사인은 유방암이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이룬 노력의 열매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유산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카슨 씨가 남긴 유산을 기반으로 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상과 단체가 설립됐습니다.
네.
자, 카슨 씨가 일으킨 환경운동은 이후에 세계적인 환경운동을 촉발시켰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물학자, 저술가, 또 환경운동가 레이첼 칼슨 씨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국에서 현재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청년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22세인 남미기 미국인 여성 나일리 코보 씨를 소개합니다.
네.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나고 자란 코보 씨는 주목할 만한 미국의 환경정의운동가입니다. 코보 씨는 지난 2022년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타임 넥스트 100, 즉 떠오르는 지도자 100인 명단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네, 이 나일리 코보 씨가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죠.
네.
어떤 계기로 이 환경운동가가 됐는지 알아보죠.
네, CBS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코보 씨는 중남미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코보 씨는 9살의 어린 나이에 자기 집 건너편 유정에서 나는 악취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네.
일찌감치 자신이 직접 환경 문제에 노출된 것이 이 어린 소녀의 삶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환경 문제에 노출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예, 코보 씨는요. 두통을 앓고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심장 두근거림 같은 심각한 이 증상들을 겪었는데요.
네.
거주 지역 가까이 있는 이 석유 작업에서 발생하는 독성 배출물 때문인 것으로 의학적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네.
그녀는 유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그녀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19살에 암 환자가 된 것이 바로 이 석유 시추 활동을 반대하는 캠페인에 헌신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네.
어릴 적부터 춤추기를 좋아했지만 건강 문제로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
네. 자,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네, 19살이 되었을 때 코보 씨는 그녀의 커뮤니티에서 유독한 석유 시추 현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해 성공합니다.
네.
이 캠페인은 비슷한 문제를 겪는 다른 지역 사회에도 환경운동 캠페인이 벌일 수 있는 인식과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나일리 코보 씨의 이런 노력은 그녀의 커뮤니티에 구체적인 변화를 불러왔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젊은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에 따라 지난해 골드먼 환경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상은 풀뿌리 운동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환경운동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네, 자, 2024년 첫 순서로 보내드린 여행시 두 명의 환경운동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